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핵합의와 무관하다고 이란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이란을 방문한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여부에 관한 물음에 사실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미사일 문제는 핵합의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란의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으며 합법적 방어수단으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구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금지돼 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조만간 난민 보호 문제를 다시 주요 과제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난민 보호와 관련해 강력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취해진 조치들이 일시적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도 오랜 난민 신청 절차를 거친 뒤 결국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근심과 혼돈, 상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금지한 120일 동안 2만 명의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7개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잠정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시민들이 모여 조직을 이루고 목소리를 내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음을 보여준다며 신념과 종교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한다는 개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명령을 거부한 셀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새 법무장관 대행으로 데이나 벤테이 씨를 지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적어도 7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최근 이틀간 동부 도네츠크 등에서 벌어진 교전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들이 탱크와 다련장 로켓포를 동원해 먼저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을 모색하고 있는 도네츠크의 반군 지도부는 정부군으로 인해 민간시설이 큰 피해를 입어 외딴 마을들의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의 이슬람 사원에 총격을 가해 6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알렉상드르 비소네트라는 이름의 20대 프랑스계 캐나다인 대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게는 6건의 1급 살인 혐의와 5건의 살인 기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총격 당시 사망자 외에 부상자 8명 중 5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사건 희생자들은 단지 그들의 종교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화성과 목성 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엔화 중국 국가항천국 부국장은 오는 2020년 첫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차 화성 탐사는 화성 표본을 가져와 화성의 구조와 성분, 환경 등에 대한 연구로 진행된다고 우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아울러 목성 탐사와 관련해 탐사선을 목성 체계 가까이 보내 근접 비행을 실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월 3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에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를 통제 불능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I do think that we need to talk to them because they are dangerous.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사이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서 전화통화를 갖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늦어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며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미한 양국 국방장관이 31일 오전 7시부터 30여 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 평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미한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ICBM 도발 위협과 관련해 양국 장관은 북한이 미국의 정권 교체기와 한국의 탄핵 정국 등 전환기적인 상황을 오판해 혼란을 부추기고자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응해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투입 등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어 미한 간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북한이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 행정부 강요로선 첫 해외 순방으로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일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3일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장관과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미한 동맹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3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매티스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한 동맹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권기현 담당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강력한 대한 방위 공약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속 유지 강화하고 동시에 점증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첫 순방지에 한국을 포함한 건 지난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20년 만입니다. 당시엔 일본을 방문한 뒤 한국을 찾았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순방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도 오바마 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바마 정부에서 중국의 그 견제 전략, 미중이 서로 상호 견제 및 대립 구도를 형성해왔잖아요. 더 큰 문제는 중국 문제. 중국 문제가 주고 그게 북한 문제도 당하는 거예요.
매티스 장관은 한국 방문을 마치는 3일 오후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관측과 관련해 북한의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further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and focus instead on taking.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지난 27일 북한 영변 핵단지 내 원자로 냉각수 출구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며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는 징후로 분석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관측의 신뢰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북한을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를 통제불능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중국과의 공조에 실패한다면 북한 문제를 다루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미국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I do think that we need to talk to them because they are dangerous.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3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은 위험한 상대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미북 관계가 단절된 현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Part of the issue is we have no embassy there. We have Sweden is a protecting power for us, but we don't have a relationship with them, which is a problem.
평양에 대사관을 두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 스웨덴이 이익 보호국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건 문제라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가장 위협적 사안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부각시켰습니다.
If you were to ask what is the most threatening thing that is out there now that we have no kind of control over, it's what's happening in North Korea.
그러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도자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당시 북한과의 합의에 가깝게 다가갔었지만 이후 미국 행정부 교체로 그 동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아직도 자신이 현직 관리 자격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난 미 최고위 인사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이제 후계자 김정은에게 누가 대화 상대가 될지 의문이라며 미국이 이 때문에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그나마 대북 영향력 행사에 소극적인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할 경우 가장 다루기 힘든 사안 중 하나인 북한 문제를 도와줄 상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수입 상한선을 두 배 넘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이 언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월 30일은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12월 한 달간 수입한 북한산 석탄 규모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7시 현재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웹사이트의 관련 항목은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양식에 맞춰 제출한 나라가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1718위원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는 이날 오후 6시 VOA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아직까지 2016년 12월 석탄 조달 물량에 관한 정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들어오는 즉시 대북결의 2321호에 의거해 위원회 웹사이트에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게재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매월 마지막 날까지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의 양과 금액을 일정 양식에 맞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받은 안보리 1718 대북제재위원회는 자체 웹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공개하고 만약 허용된 석탄 수출 상한선에 근접하거나 넘긴 경우 이를 각 회원국들에게 통보했는지 여부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결의 내용대로라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한 나라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양과 금액을 30일 후인 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아직 어떤 나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중국 정부가 지난달 석탄 유입량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2321호에 따르면 북한은 결의 채택일인 1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349만 달러 혹은 100만 톤까지의 석탄만을 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석탄의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은 최근 해관 총서 자료를 통해 12월 한 달간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200만 톤, 액수로는 1억 6,800만 달러라고 밝힌 바 있어 이미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30일 공개했어야 할 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실제로 상한선을 초과한 양과 금액이 그대로 담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BOA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이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의 설인 춘제를 앞두고 북중 두 나라 고위 인사들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성대한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으로 냉랭해진 북중 관계에 비춰볼 때 무척 이례적인 모습이죠.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설인 춘제를 앞두고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 북한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해 북중 혈맹 관계와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은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난 24일 개최한 춘제 축하 행사 소식을 실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열거하고 김영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리진준 북한 주재 중국 대사의 연설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엔 김영대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하국 보건상겸 북중친선협회 위원장, 이창근 노동당 중앙국제부 부부장, 이길성 외무성 부상, 김인범 문화성 부상 등 북한의 당과 정, 군 인사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김영대 부위원장은 연설에서 피로 맺어진 북중 친선은 오래된 역사가 있고 양국 옛 지도자가 만들어준 깊은 정은 양 국민의 공통된 재산이라며 북중 친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노동당과 북한 당국의 확고부동한 입장으로 올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진준 중국 대사는 지난해 북중 양국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며 올해 북중 관계에 도전이 닥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기회도 찾아올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리진준 대사는 이어 중국의 당과 정부는 북중 관계를 고도로 중요시하며 도전을 기회로 바꿔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된 발전 궤도에 올려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로 냉랭해진 북중 관계에 비춰볼 때 이번 행사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으로선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며 자신들을 압박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더욱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입니다.
북한 쪽은 항상 이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북중 관계가 뭐 좀 잘 되는 것을 필요로 할 때는 북중혈맹, 당대당 관계 이런 것을 강조하고요. 중국은 뭐 그 우호협력적인 그런 관계, 뭐 전통적인 관계, 또 북중 간의 뭐 어떤 무의 뭐 이런 거 정도로 강조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북중 간의 기조랄까, 뭐 이게 작년부터 특히 사드 이후에 이제 변화되고 있는 그런 것에 연장선상에서 모색되고 있다 보여지고 있네요.
중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 김홍규 소장은 지난달과 이달 중 북중 두 나라 사이에 관계 개선을 탐색하는 비공식 회의가 빈번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역시 지금 한국의 사드 문제가 계속 악화되면서 이제 한국이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에 들어갈 개연성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서장은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자제토록 압력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중국 측에 도발 자제에 대한 분명한 보상과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중 간 이번 행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양측이 함께 선전에 나선 점이라며 북중 관계 회복 가능성을 미국과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가상의 적에 대비한 전시훈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위협 대상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이 중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30일자 보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작전 전문가가 작성한 문서에 북한이 중국의 위협 대상으로 등장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작성된 가상 적국에 대비한 전시훈련 가이드라인이란 제목의 이 문서는 북한을 다섯 가지 잠재적 위협 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지목했습니다. 문서는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많은 핵시설을 북중 국경 인근에 설치해 중국을 인질화하고 있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동북지방과 화북지방에 거대한 위협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이 외교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의 우호국이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군사적으로는 가상적국에 필적하는 위협 대상이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서에는 아시아 중시와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첫 번째 위협으로 언급됐고 센카쿠 제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하는 일본이 북한에 이어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일본에 대해선 중일 양국의 항공기와 함선이 분쟁 수역에 빈번하게 왕래하고 있어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문서에 포함됐습니다. 또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인접 국가들이 네 번째 대상으로 꼽혔고 군비 증강과 영토 확장에 야심을 높이고 있다며 인도를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의 사이버 보안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 중국의 미 연방 인사관리처 해킹, 그리고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해킹 사건 등이 결의안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원의 사이버 보안 특별위원회 신설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서명한 이 결의안은 사이버 보안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상원 특별위원회 신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상원과 하원의 20개 위원회에 흩어진 관할권을 하나로 통합해서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상원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은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외교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이 사이버보안특위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이버보안특위는 미국 정부와 기업, 국민에 대한 국내외적 사이버안보 위협 등을 조사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며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국 DNI 국장, 중앙정보국 CIA 국장, 연방수사국 FBI 국장, 국방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이 매년 사이버 보안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최근 CNN 방송에 출연해 상원의 사이버 보안 특위가 신설되면 미국 정부 전체 차원에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정책과 접근법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행정부는 사이버 보안 정책을 충실히 수립하고 특위는 이를 감독해 미국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놓치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과 쿤스 의원은 주간 타임 잡지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고음은 이미 예전부터 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중국이 미 연방인사관리처 OPM을 해킹해 공무원 2,200만 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같은 해 북한이 미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으며 2015년 이란이 뉴욕댐을 해킹한 사례를 꼽았습니다. 두 의원은 재앙적인 사이버 공격은 광범위한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은 강력한 예방과 복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권한과 임무, 구성원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결의안이 통과되면 세워집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 1961년 상원 노령화 특별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이 올 상반기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량과 영양, 보건, 지원품 조달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30일 올 상반기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기구들에 6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800만 달러를 지원한 것에 비해 25%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금 부족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구호품 조달 등에 사용됩니다. 앞으로 평양 주재 유엔기구들은 북한 내 상주 조정자인 유엔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과 협의해 600만 달러 예산 내에서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대변인실은 VOA에 평양 주재 유엔기구들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2월 2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며 승인된 예산은 3월 중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북한에 지원된 중앙긴급구호기금 800만 달러 가운데 287만 달러가 세계식량계획 WFP의 영양지원 사업에 지급됐습니다. 또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영양실조관리 등 보건사업에 265만 달러,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사업에 100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밖에 식량농업기구 FAO의 콩생산 증대사업에 80만 달러, 유엔인구기금 UNFPA의 보건사업에 70만 달러가 제공됐었습니다. 한편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을 포함해 인도주의 활동 예산이 심각하게 부족한 9개 나라에 총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원받는 나라는 북한 외에 아프리카 국가들인 카메룬과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우간다입니다. 이 가운데 나이지리아가 가장 많은 2,200만 달러를 지원받으며 이어 소말리아 1,800만 달러, 우간다 1,500만 달러 순입니다. 이 자금은 내전과 정치 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나라 주민들에게 보건과 식량,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마다가스카르, 말리 등에 지원되는 자금은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돕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국제사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줄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자주 접할수록 통일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 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이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선임연구원 정동중 박사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정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조사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얼마나 자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나요?
아, 네,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조사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 문화 경험 빈도를 이제 3점 척도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북한의 그 탈북 주민께서 과거 북한에 계실 때 남한의 문화를 뭐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혀 접촉한 바 없다 또는 한두 번 접촉했다 또는 이제 자주 접촉을 했다라는 이 세 가지 척도로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요. 네. 이제 과반수가 넘는 이제 52%의 응답자가 이제 자주 접해 보았다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이제 36%의 응답자가 이제 한두 번 접해 보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응답을 합하면은 이제 절대 다수인 9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한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전혀 접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이제 11.6%에 불과했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접촉 빈도와 별개로 이제 얼마나 그러면 이제 북한에 계실 때 남한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친숙하게 여겼는지에 대한 질문도 저희가 같이 했는데요.
네.
남한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전혀 또는 이제 별로 친숙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부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는 이제 전체 응답자 중에서 이제 6.5%에 불과했고. 근데 이제 친숙도 있어서 이제 절대 다수 이제 94%에 해당하는 이제 분들이 남한 문화를 이제 매우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친숙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 대상으로 삼은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그들의 어떤 출신 지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인구 배경적인 요인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북한 내에서 남한의 문화가 매우 이제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남한 문화를 경험하고 친숙하게 여기는 정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남한 문화를 접촉하는지요?
네. 그 남한 문화를 이제 접촉하게 되는 경로는 이제 사실 이제 기존의 여러 다른 연구들에서 이제 보다 자세히 밝혀졌습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로 남한의 이제 TV나 라디오 같은 매체를 이제 몰래 이제 시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남한의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뭐 중국어로부터 밀수를 하거나 그렇게 밀수해온 것들을 장마당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하고 아니면 좀 이제 인편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뭐 고위 간부층이나 또는 이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탈북자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는 등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남한 문화를 이제 접촉하게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아름하는 방식으로 그런 이제 남한 문화를 접하게 됐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장마당이나 이제 시장을 통해서 구했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그런 남한 문화를 접했다라는 응답들이 이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문화를 구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시장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직접 남한 문화를 구해서 접촉을 했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이제 75% 정도를 차지해서
네.
뭐 외국에 나갔을 때 뭐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경험을 했다는 어떤 그런 수동적인 응답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 결과 이 남한 문화와의 접촉이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총 5가지 질문으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분석 결과 북한 주민이 이제 남한 문화를 더 자주 경험을 할수록 이제 보다 좀 긍정적이고 좀 진취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형성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즉 남한 문화에 대해서 노출이 잦으면 잦을수록 통일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통일이 이제 북한 사회와 개인 모두에게 이로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북한의 체제보다는 남한 체제로의 이제 통일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제 남한 문화 접촉과 이제 어떤 긍정적인 통일 의식의 사이의 이제 관계는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두 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안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마당을 더 많이 이제 참여한 사람, 장사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면 뭐 더 남한 문화를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통일을 의식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지역 간에 더 이사나 이동을 많이 한 사람 같은 경우에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는 뭐 이제 원래부터 남한에 대해서 그런 관심이나 지식이 많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남한 문화를 수용해서 긍정적인 통일 의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제 남한 문화가 이제 그런 통일 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제 계속 강하게 나타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과거에 이 남한의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조차도 대단히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아주 대단히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이제 남한 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한류의 영향을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전 아시아를 넘어서 뭐 요새는 이제 세계 지역으로 특히 이제 201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이제 콘텐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다 이제 유통을 시키면서 이런 한류의 영향들이 이제 북한 사회에서도 이제 예외는 아니었다. 이제 북한 내에서도 이런 한류가 이제 영향을 받아서 더 많은 이제 말하자면 공급의 차원에서도 더 많은 남한의 문화들이 북한 지역에 공급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를 접촉을 하면 할수록 남한의 실상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이제 긍정적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한의 뉴스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된 모습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남북 간의 정치 경제적 격차를 더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격차를 이제 보다 확실히 느끼면 느낄수록 뭐 통일에 대해서 더 열망을 하고 또 이제 북한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나 내구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면서 통일을 좀 더 이제 앞당겨서 예상을 하고 또 이제 남한의 방식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본인과 이제 북한 사회에 이로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 결과가 한국 정부의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요즘에 이제 한국의 상황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특히 정부 들어서 뭐 이제 통일 대박을 많이 외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일종의 슬로건으로만 그치고 실질적인 이제 남북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런 남북 간의 이제 사회 문화 교류 사업들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10여 년간의 이제 보수 정권 아래서 남북 간의 사회 문화 사업들이 이제 크게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전면 중단된 그런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그 이 연구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남북 간의 그런 문화 교류를 통해서 접촉면을 확대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이제 긍정적인 통일 의식을 고취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이러한 남북 관계의 악화와 그로 인한 이제 사회 문화 교류의 단절이 어떤 장기적인 어떤 통일과 그런 어떤 평화의 밑거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큰 손실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북의 이제 어떤 그런 정치적인 관계와 그리고 이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좀 제도적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지속적인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를 이제 이루어내려는 한국 정부의 좀 의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제도화하려고 하고 또 이제 북측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합의해 나가려고 하는 어떤 한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이제 정부와 이제 그런 한국의 정당들이 이 남북 분단이라는 현재 상황을 어떤 자신들의 어떤 당파적 이익에 따라서 쟁점화하려는 시도를 좀 거둬서 이런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교류 협력들을 좀 제도화하려는 노력들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한 문화 접촉 경험이 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어봤는데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정동준 박사였습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이란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요.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예정인데요. 네.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일본 정부가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교육 과정에 공식 명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부 과학상 기자회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셀리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경질한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란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어제 주요 외신들이 전한 내용인데요. 이란 정부가 지난 일요일 29일 수도 테헤란 동쪽 209km 지점에 있는 이 샘난 인근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확인한 사실인데요.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정확한 본질에 대해서 추가 정보가 파악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란 정부 관계자 역시 이 미사일이 남쪽으로 향하다가 대기권 재진입 운반체가 폭파하면서 1046km 비행 후에 낙하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미국의 요청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합니다.
예.
이란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결의 2231호에 이란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더 보면은요. 핵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던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 나라와 협상을 통해서 지난 2015년 7월 14일에 핵 포기를 공식 선언했고요.
네.
합의 직후에 유엔이 8년 동안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결의 2231호를 채택했습니다.
네.
앞서 핵합의 이전이었던 2010년에는요,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하는 비슷한 내용의 결의 1929호가 승인됐습니다.
네. 이란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될 텐데
네.
미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라크 탄도미사일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다. 결의를 전적으로 위반하거나 최소한 결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 걸로 판명이 되면
네.
이란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동참을 촉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부터 이란을 제재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애초에 이란을 중동 지역 안보의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핵합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었는데요.
예.
어제 이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이란 제재를 전면 부활하는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란 정부가 미사일을 발사한 게 지난 일요일 29일인데 이 발사 시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에 테러 분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이란을 포함한 7개의 중동 아프리카 국가 주민들의 입국을 최소 90일 동안 금지하고 이들 나라에서 오는 난민 수용도 120일 동안 멈추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예.
바로 이 행정명령 직후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한 항의 성격일 수 있다는 외신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 외무부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7개 나라 출신자들의 입국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에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거두기 전까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진행할 거라고 경고를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죠.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이란을 방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이 어제 이틀간의 방문 일정을 위해서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는데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핵 협상을 지지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란을 찾은 목적은 프랑스가 핵 합의 수호자임을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이란 핵 합의에 참여한 6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에로 장관이 하산 로하니 대통령, 알리 라리자니 국회의장, 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 알리 샴카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이렇게 이란 정부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습니다.
예.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란 현지에서 성명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란인에 대한 입국 사증, 비자 발급 건수를 2배로 늘리는 계획을 올 여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프랑스 정부의 이란인에 대한 비자 발급이 연간 11,000건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는데요. 올 여름부터는 이 8만 건이 넘게 되는 겁니다.
예.
프랑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이란을 포함한 7개 나라 출신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한 미국 정부를 견제하는 성격이 크다라고 예. AP통신과 AFP통신 등이 설명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프랑스 외에도 유럽 국가들이 이 핵 합의 이후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7월에 타결된 이란 핵 합의가 지난해 초에 공식 발효된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면서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예.
반면에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 대이란 경제 제재를 10년 동안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미 의회와 새 행정부가 대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죠. 독도와 센카쿠 열도. 이곳이 자국 영토다라고 이제 교육과정에 공식 표기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마스노 히로카즈 문부 과학상이요. 오늘 이 강요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센카쿠 열도와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를 고유 영토로 표기하기 위해서 학습 지도 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이고요. 일본 측은 이 독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학습 지도 요령에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명시하기로 한 게 처음이어서 한국과 중국 등 당사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예.
있습니다.
학습 지도 요령이라는 게 일본 정부가 이제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요?
현재 사용하는 일본의 초중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요, 전부 이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지만
예.
교과서에는 민간 출판사들이 쓰고 펴내는 것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 학습 지도요령은요, 이들 교과서 집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
일본 전역의 학교 교육과정의 지침으로 사용되는 정부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표시를 하게 되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네. 현행 학습 지도 요령에는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 북방 열도에 대해서만 일본 고유 영토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독도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이 표시된 이 학습 지도 요령은 언제쯤부터 나오는 건가요?
네, 이 새 학습 지도 요령은 올 봄에 고시될 걸로 일본 언론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예.
이 마스노 문부 과학상이 학습 지도 요령을 개괄적으로 짠 안을 조만간에 마련한 다음에 일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특정 국가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행정명령이 파장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셸리 H 법무장관 대행을 경질했다고요?
네, H 장관 대행이 이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한 데 따른 조처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H 대행 후임으로 데이나 벤테이 버지니아 동부지방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벤테이 신임 법무장관 대행은요, 제프 셰센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을 때까지 장관 임무를 대신 맡게 되는데요.
예.
벤테이 대행이 이 일을 맡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히고요. 대통령의 법적인 명령을 방어하라라고 법무부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 이민을 제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이 H 법무장관 대행과 트럼프 정부와의 이제 갈등으로 결국은 경질까지 이르게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H 전 대행이요 법무부 직원들에게 내린 지침이 발단이 됐는데요.
예.
H 전 대행이 지난 금요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민과 난민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예.
이를 변호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합법적인 명령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를 하고 시리아 난민 수용을 무기한 중단하고 이란과 이라크, 또 시리아, 리비아, 수단, 또 예멜리아, 예멘, 또 소말리아 이렇게 7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3개월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었죠.
네. 이번에 경질된 H 전 대행이 전임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부 부장관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물러나면서 장관 대행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예이츠 전 대행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지침 내용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도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오바마의 법무장관이라는 글을 올려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예.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예이츠 장관 대행을 전격 해임한 겁니다. 네.
백악관은 해임 이유를 어떻게 밝혔습니까?
네, 미국 국민을 위해 마련된 합법적인 명령을 시행하길 거부함으로써 법무부를 배신했다라고 백악관이 어제 성명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이츠 전 대행이 국경과 불법 이민 문제에서 매우 약하다고 묘사를 했는데요. 또 이번 행정명령이 형식과 합법성에서 법무부 법률 고문의 승인을 받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도 이 비판 움직임에 가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대변인 명의를 발표한 성명에서요. 종교나 신앙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미국의 가치가 위태롭게 됐을 때에는 시위를 벌여야 한다면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참여 수준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미국 최대 이슬람 단체 이슬람관계위원회가 위헌 소송까지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법적 공방까지 확대가 된 그런 모습이군요.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3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에서 4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3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3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6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4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5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에는 구름이 조금 낍니다만 오후에는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영하 2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0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하 2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1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1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9도, 낮에는 영하 12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23도, 낮 기온 영하 1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바다 모두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가 1에서 4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3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월 3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미사일 개발은 핵합의와 무관하다고 이란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이란을 방문한 프랑스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 여부에 관한 물음에 사실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미사일 문제는 핵합의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또 이란의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으며 합법적 방어수단으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어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지구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의 이슬람 시아파 과격단체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군함을 공격해 승조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사우디 관영 스파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주도연합군은 스파통신에 어제 호데이다항 서부 지역을 순찰하던 사우디 호위함 한 척이 자살폭탄 선박 3척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폭탄 선박 중 한 척이 호위함 뒤편에 충돌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났다는 설명입니다. 후티반군 측은 그러나 이는 순항미사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티반군은 이와는 별도로 오늘 오전에는 예멘과 에리트리아 사이 홍해 주카르섬에 있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적어도 7명이 숨졌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최근 이틀간 동부 도네츠크 등에서 벌어진 교전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들이 탱크와 다련장 로켓포를 동원해 먼저 공격을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도네츠크의 반군 지도부는 정부군으로 인해 민간시설이 큰 피해를 입어 외딴 마을들의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의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조만간 난민 보호 문제를 다시 주요 과제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난민 보호와 관련해 강력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취해진 조치들이 일시적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대표도 오랜 난민 신청 절차를 거친 뒤 결국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근심과 혼돈, 상심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 입국을 금지한 120일 동안 2만 명의 난민들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동부 퀘벡의 이슬람 사원에 총격을 가해 6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알렉상드르 비소네트라는 이름의 20대 프랑스계 캐나다인 대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에게는 6건의 1급 살인 혐의와 5건의 살인 기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총격 사건 당시 사망자 외에 부상자 8명 중 5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어제 의회에서 사건 희생자들은 단지 그들의 종교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화성과 목성 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옌화 중국 국가항천국 부국장은 오는 2020년 첫 화성 탐사선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차 화성 탐사는 화성 표본을 가져와 화성의 구조와 성분, 환경 등에 대한 연구로 진행된다고 우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아울러 목성 탐사와 관련해 탐사선을 목성 측에 가까이 보내 근접 비행을 실시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